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5일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에게 아프간 정부와 평화 협상을 벌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아프가니스탄 지원을 위한 국제 회의에서 탈레반이 전투를 영예롭게 끝낼 방법이 있다며 이는 전쟁터에서 이길 수 없는 전투라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지난주 반군 단체의 지도자가 아프간 정부와 체결한 평화 합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그러면서 평화 합의는 탈레반이 전투를 끝내고 지속적인 안정을 보장하며 국제연합군의 완전한 철수를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합의에 따라 반군단체 헤즈베 이슬람인은 전투를 중단하고 국제 반군단체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하며 여성과 소수계의 권리는 보장하는 등 아프간 헌법을 수용해야 합니다. 탈레반 측은 케리 국무장관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과 러시아의 시리아 내전을 중단시키기 위한 회담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4일 시리아 사태가 전반적으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전투를 끝내도록 하는 게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반 사무총장은 이에 따라 5일 벨기에에서 개최되는 아프가니스탄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러시아 측 대표를 별도로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과 러시아가 중재한 시리아 휴전이 지난달 발효됐었지만 일주일 만에 파기되고 전투는 다시 과열 양상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시리아에 S-300 지대공 미사일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발표해 미국과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헤스 전 포르투갈 총리가 차기 유엔 사무총장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 10월 의장국인 러시아의 비탈리 추르킨 대사는 5일 차기 사무총장을 뽑는 6차 비공개 예비투표에서 구테헤스 전 총리가 이사국들로부터 찬성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추르킨 대사는 다음 날인 6일 안보리 공식 투표를 통해 구테헤스 전 총리를 단일 후보로 유엔 총회에 추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안보리는 일종의 찬반 투표를 통해 유엔 총회에 본 투표를 보낼 단일 후보를 선출합니다. 선출을 위해선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며 상임 이사국의 반대가 없어야 합니다. 이날 투표에서 구테헤스 전 총리의 반대표를 던진 이사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나다 도모비 일본 방위상이 5일 미국 태평양 사령관과 만나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나다 방위상과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5일 도쿄에서 만나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이날 이나다 방위상은 미국과 일본의 신뢰관계가 매우 강력해졌다고 평가하면서 미군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미국과 일본이 서명한 상호 군수지원협정 개정안이 임시 국회에서 조기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리스 사령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 미국과 일본 관계의 기초가 되고 있다면서 양국의 관계 강화에 긍정적인 뜻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북한은 일본 근해에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 차바가 일본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차바는 5일 오전 11시 현재 쓰시마 북서쪽 약 90km 해상에서 북동 방향으로 시속 40km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 초속 50m의 강풍을 동반하고 태풍이 이동함에 따라 일본 규슈와 동해에 인접한 지역에 피해가 예상됩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이 시간당 약 50mm의 많은 비를 뿌려 홍수, 산사태, 침수 등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란 석유공사가 민간 석유 관련 업체와 새로운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비잔 남다르 잔가네 이란 석유장관은 이란 석유공사가 페르시아 석유가스산업개발과 이라크 국경지역 석유시설 3곳에 산유량을 늘리는 등 22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석유와 천연가스 분야에 대한 해외 투자 유치와 산유량을 늘리려는 이란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VOA 세계뉴스 함지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과거 냉전 시절 세계 최강대국의 패권을 놓고 겨뤘던 미국과 소련은 우주 개발을 두고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는데요. 그 결과 인류는 최초로 유인 우주선을 띄워보내고 달을 탐사하는 쾌거를 일으켰습니다. 만일 당시 경쟁이 없었다면 인류 전체의 우주과학 발전은 더 늦어졌을 거라고 사람들은 입을 모았었는데요. 이제는 우주여행 사업이 국가 차원에서 민간 차원으로 전환되면서 화성에 인류를 보내겠다는 야심찬 우주개발 계획을 내세우는 민간업체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괴짜로 통하는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미국의 스페이스X였는데요. 머스크는 최근 향후 10년 내에 수십 년 내에 인류를 화성에 보내는 상업 우주 여행을 꽃피우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경쟁사이자 세계 최대의 항공기 제작업체인 보잉사의 데니스 밀렌버그 최고 경영자가 화성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는 사람은 보잉의 로켓을 탈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화성 우주여행 사업의 경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최고를 향한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과연 화성에 인류의 첫 발을 딛게 할 로켓은 어느 회사의 것이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8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0월 6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도는 흐리고 곳에 따라 오전에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5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23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2도에서 20도, 신의주 10에서 19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3에서 23도, 함흥 13에서 18도, 끝으로 청진은 12에서 1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벤 E. 킹의 노래입니다. 내 옆에 있어줘라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Stand by me 함께 감상해 보시죠. When the night has come and the land is dark and the moon is the only light we'll see. No, I won't be afraid. Oh, I won't be afraid. Just as long.
stumble and fall, or the mountain should crumble to the sea. I won't cry, I won't cry, no, I won't shed a tear, just as long as you stand, stand by m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유엔 안보리가 올해 말로 임기가 끝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안토니오 구에테스 전 포르투갈 총리를 선출했습니다. 새해 유엔 수장으로 선출된 구에테스 전 총리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겠고요. 지난 2014년 홍콩에서 벌어진 대규모 민주화 시위인 우산혁명을 이끌었던 조슈아 웡이 태국에서 억류됐다 홍콩으로 귀국했는데요. 어떤 사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세계에서 가장 작은 기계로 불리는 이른바 분자기계 개발에 기여한 장 피에르 소바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 교수 등 3명이 올해 노벨화학상 수상자로 결정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차기 유엔 사무총장이 선출됐군요.
네, 안토니오 구헤테스 전 포르투갈 총리가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7월 말부터 지금까지 이 비공개로 5차례에 걸쳐서 예비 투표를 실시했고요. 이 수요일에 한 명의 후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여섯 번째 예비 투표를 실시했는데요. 여기서 구헤테스 전 총리가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서 13개 나라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구에테스 전 총리를 반대하는 표는 한 표도 나오지 않았고요. 나머지 두 표는 의견 없음 기권이었습니다.
네. 자, 사실상 확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유엔 사무총장은 이 안보리에서 먼저 여러 후보들 가운데서 한 명을 추려서 유엔 총회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보리가 권고한 사무총장 후보를 총회가 거부한 적은 없었고요. 대개는 유엔 총회 본투표에서 추임받는 이런 형식적인 절차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안보리가 정하는 단일 후보가 되면 사실상 차기 사무총장이 확정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 자, 이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가운데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선출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렇게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는데요. 단일 후보가 되려면 안보리 이사국 총 15표 가운데서 9표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됩니다. 특히 이 안보리가 결정하는 모든 사안에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반대하지 않아야 단일 후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권한을 두고 일각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동안 사무총장 인선 과정을 둘러싸고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유엔도 이 사무총장 인선 과정에 작은 변화를 시도했는데요. 그동안 이 사무총장 인선 과정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돼 왔지만 이번 9대 총장은 후보 추천을 받아서 이 후보군을 먼저 공개하고요. 유엔 본부에서 모인 회원국 대표들 앞에서 정견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예비 투표는 또 사상 처음으로 이 투표 용지를 색깔로 구분해서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의미하는 분홍색 투표 용지를 그리고 비상임이사국은 하얀색 이 투표 용지를 이용했는데요. 안보리 10월 의장국인 러시아의 비탈리 추르킨 대사는 이 목요일 6일 오전 10시에 이 안보리 공식 투표를 통해서 구테스 전 총리를 단일 후보로 유엔 총회에 추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실상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 확정된 안토니오 구테스 전 포르투갈 총리 어떤 인물인지 좀 살펴볼까요?
네, 올해 67살이고요.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이 구테스 후보는 지난 1992년부터 2002년까지 포르투갈의 총리를 역임했습니다. 또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유엔 난민기구 UNHCR 최고 대표를 지낸 국제외교통입니다. 구테스 전 총리는 유엔 사무총장에 출마하기 전에 저희 VOA와 인터뷰를 한 적도 있는데요. 당시 산적한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그 구테스 후보와 끝까지 각축전을 벌인 후보가 있었다고요?
네, 지난달 말에 뒤늦게 후보군에 합류한 불가리아 출신 여성 경제학자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이 만만치 않은 지지를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총리나 국가 원수급 직위를 가진 적은 없지만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냈고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인도적 구호와 시민보호 담당으로 일하면서 성과를 냈기 때문에 최근 국제사회의 최대 현안인 글로벌 경제성장과 난민위기 해소 그리고 대책 마련을 이끌기에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8명의 유엔 사무총장이 모두 남성이었고요. 동유럽 출신이 없었다는 점에서 성별 그리고 지역 안배 차원의 명분까지 갖췄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최종 투표에서 밀렸습니다. 역대 유엔 사무총장 8명을 출신 지역별로 보면 서유럽이 3명, 중남미가 1명,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각각 2명입니다.
네. 자, 아시아 출신이 2명 있다고 하셨는데 현직인 유엔 사무총장 한국 출신의 반기문 총장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006년에 유엔의 8대 수장으로 취임했고요. 5년 임기를 마친 2011년에 한 차례 연임됐습니다. 올해 말에 이 두 번째 임기를 마무리한 뒤에 내년 초에는 한국으로 돌아갈 걸로 알려졌는데요. 향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반 총장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거라는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이맘때 홍콩에서 우산을 들고 진행됐던 대규모 민주화 시위죠. 우산 혁명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태국에서 억류됐었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2년 전에 홍콩에서 우산 혁명을 주도했던 조슈아 웡, 홍콩 데모시스토 당 비서장이 화요일에 태국을 방문하려다가 공항에서 체포된 뒤에 모처에 억류됐다가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해서 수요일 홍콩으로 돌아왔습니다. 화요일 오후 내내 이 홍콩 언론들은 웡 비서장이 태국에서 실종됐다며 속보를 쏟아냈는데요. 이 태국에서 체포될 걸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고 태국 당국이 웡 비서장 억류 사실을 즉각 공개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예, 홍콩의 언론들은 아시아 지역에서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 잡은 웡 비서장이 태국에서 활동하는 걸 군사 정권이 탐탁지 않게 여겨서 입국을 거부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지난 2014년에 쿠데타를 통해서 군부가 정권을 잡았는데요. 홍콩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던 때와 비슷한 시기입니다. 태국 군사정권은 이후에 이 정치 집회를 일체 허가하지 않고 있고요. 또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도 극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은 군사 재판에 넘겨서 엄벌에 처하다가 최근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나서야 민간인 대상 군사 재판을 중단했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불편하게 여기는 중국 정부가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요.
네, 웡 비서장을 초청한 태국의 학생 운동 지도자인 네트윗 초티 파이산이 이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요청으로 웡을 구금했다는 태국 출입국 관리소의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웡 비서장이 어떤 목적으로 태국에 가려고 했던 것인지 밝혀졌나요?
네. 수요일 이 6일은 태국 근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탄마사 학살 40주년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1976년에 태국의 군경이 탄마사 대학교의 좌파 학생들을 척결한다는 목적으로 학내에서 발포해서 46명의 사망자를 낸 사건인데요. 비공식 사망자는 100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웡 비서장은 이 사건 40주년에 맞춰서 이 태국 최고 명문 가운데 하나인 쫄랏 롱건 대학교에서 학생 운동 관련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벨상 수상자가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노벨상 화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네요.
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상위원회가 프랑스 출신의 장피에르 소바즈 스트라브로 대학교 명예교수 그리고 영국 출신인 제임스 프레이저 스토다트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교수 그리고 네덜란드 출신인 베르나르트 루카스 페링과 프로링원 대학교 교수를 올해 노벨 화학상 공동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 has decided to award the 2016 Nobel Prize.
예,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 발표 순간 들으셨는데요. 이들 과학자는 초분자체를 이용해서 분자 기계를 구현할 수 있는 원리를 밝혀낸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 분야 최고의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분자 기계라는 게 뭔가요?
예, 분자라는 게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지 않습니까?
네.
예, 그만큼 작다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작은 기계를 만들어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분자 기계의 기본 개념인데요.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분의 1에 불과한 크기로 이 센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만들어서 에너지난을 타개하는 인류 생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분자 기계로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현실화가 가능한 건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가능할 걸로 알려진 아주 작은 크기의 의학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 몸속에 집어넣고 이 병을 고치게 하는 겁니다.
네. 자, 이 노벨상 수상자 발표는 다음 주까지 계속되죠?
예, 지난 월요일에 오스미 요시노리 일본 도쿄공업대학 명예교수가 생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됐고요. 다음 날에는 데이비 사울레스 워싱턴대 교수를 포함해서 미국에서 연구하는 영국인 학자 3명이 물리학상 공동 수상자로 정해졌습니다. 이어서 오는 금요일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공개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경제학상 그리고 수요일에 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이 시상식은 노벨상 주관단체인 노벨재단을 설립한 이 스웨덴 출신의 과학자 알프레드 노벨이 사망한 12월 10일에 열립니다.
네,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화요일 공화당과 민주당 부통령 후보들 간의 TV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대통령 후보들의 재단 문제와 테러, 핵 문제 등을 놓고 열띤 공방전이 벌였습니다. 토론의 내용과 반응 먼저 살펴보고요. 인터넷 검색 업체인 야후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들의 수신 이메일을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 밤 미국 동남부 버지니아주에 있는 롱우드 대학교에서 부통령 후보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와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케인 연방 상원의원이 핵 문제와 시리아 내전, 미국 사법개혁 문제 등 국내외 다양한 현안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요. 하지만 토론 시간의 대부분을 상대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이 대통령 후보를 비판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특히 케인 의원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맹렬하게 공격했는데요. 케인 의원의 말입니다.
Donald Trump during this campaign has called Mexicans rapists and criminals. He's called women slobs.
네, 트럼프 후보가 멕시코인들을 범죄자라고 부르고 여성을 개, 돼지로 묘사하며 비하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대한 이 모욕의 기반을 둔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이 편견에 사로잡힌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자 펜스 주지사는 역으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He still wouldn't have a fraction of the insults that Hillary Clinton level when she said that half
네,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에 대해서 개탄스러운 집단이고 바로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한 것과 비교하면 트럼프 후보가 한 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자,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는 오바마 행정부 1기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바 있는데요.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펜스 주지사는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 미국이 약해졌다고 말했는데요. 국무장관을 지낸 클린턴 후보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After traveling millions of miles as our Secretary of State, after being the architect of the foreign policy,
클린턴 후보가 미국 국무장관으로 수백만 킬로미터를 여행하며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세웠는데 오늘날 미국은 덜 안전한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케인 의원은 이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을 지낸 당시 9.11 테러 주모자인 오사마 빈 라덴이 제거됐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케인 의원은 오히려 핵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가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죠.
Donald Trump believes that the world will be safer if more nations have nuclear weapons. He said.
네, 트럼프 후보는 더 많은 나라가 핵무기를 가져야 세상이 더 안전해질 수 있을 것을 믿는다는 건데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본, 한국 등의 핵무장을 허용할 수 있단 말을 했는데 핵이 확산되면 핵무기가 테러범들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핵무기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북한 이야기도 나왔는지요?
예,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처를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펜스 주지사의 대답을 먼저 들어보시지요.
Well, first we need to make a commitment to rebuild our military, including modernizing our nuclear forces.
네, 미국의 핵 전력을 현대화하는 등 미군을 재건해야 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효과적인 외교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정책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자, 그러다가 북한 핵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또 클린턴 재단 문제로 이야기가 새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진행자가 다시 물었죠. 이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선제 공격을 하겠느냐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케인 의원의 대답을 들어보시죠.
A president should take action to defend the United States against imminent threat. You have to.
네, 대통령은 위협이 임박했을 경우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보가 어디에서 왔는지 얼마나 정보 내용을 확신하는지를 결정해야 하지만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거죠. 또 북한 핵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중국 등 지역 국가들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케인 후보는 또 트럼프 후보가 독재자들을 칭찬한다면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이 독재자들의 얼굴이 새겨진 기념비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는 그동안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이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 나은 지도자다 이런 의미의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그런 점을 비판한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러시아 정부와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펜스 주지사는 클린턴 후보가 세운 자선단체 클린턴 재단에 거론하면서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으로 일할 당시 클린턴 재단을 통해 외국 정부와 외국인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클린턴 후보가 외국 정부의 영향을 받았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클린턴 후보는 이런 의혹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요즘 이 트럼프 후보의 세금 문제 큰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1990년대 중반에 막대한 사업 손실을 입어서 18년 동안 연방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 건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는지요?
네, 트럼프 후보가 투명하게 세금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케인 의원이 계속 촉구했는데요. 펜스 주지사는 트럼프 후보가 정치인이 아니라 사업가라고 말했고요. 케인 의원 역시 합법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냐고 되물었습니다. 펜스 주지사와 케인 의원은 또 테러 퇴치 문제와 이민, 경제 등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이어서 이번 부통령 후보 토론회에 대한 반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날 토론회 누가 더 잘했다고 하나요?
네, 전문가들은 대부분 마이크 펜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펜스 주지사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오래 진행한 경력이 있는데요. 방송 경험 덕분인지 시종일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차분하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또 케인 의원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펜스 주지사를 도발하려고 했지만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평정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펜스 주지사가 공화당 지지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네, 공화당원들이 트럼프 후보의 보수성에 의문을 품고 있는데 펜스 주지사가 작은 정부라든가 낙태 반대 입장, 이 또 보수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는 거죠. 이 또 펜스 주지사가 오늘 2020년이나 2024년에 공화당의 대선 주자로 떠오를 수 있는 입지를 다졌다는 그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날 보니까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두 사람이 동시에 막 말을 하는 순간들도 있던데요.
예, 이 케인 의원이 토론의 초반에 계속 이 펜스 주지사가 하는 말을 가로막았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지요.
While she was Secretary of State, now I can weigh she had a private now, no, server I get to weigh in. that now, was discovered.
I did raise Senator.
네, 펜스 주지사도 지지 않고 또 계속 말을 이어가니까 이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진행자가 주의를 줘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케인 의원이 펜스 주지사를 군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계속 공격적으로 이렇게 나갔다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케인 의원의 토론 방식이 전문가나 일반인들로부터 그렇게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네, 일반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토론회가 끝난 뒤에 CNN 방송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48% 대 42% 비율로 공화당의 펜스 주지사가 이겼다는 응답자가 더 많았습니다. 보통 토론회 시청자 가운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도 말이지요. 이 펜스 주지사가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1차 토론회에서 망친 것을 만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줬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펜스 주지사의 활약이 이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부통령 후보가 마음에 들어서 대통령 후보를 바꾸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하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부통령 후보 토론회는 이번 한 번으로 끝이 났습니다만 대통령 후보 토론회는 아직 두 번 더 남아있죠.
네. 오는 일요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트시에서 2차 TV 토론회가 열리고요. 그 다음 주 수요일에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3차 토론회가 열립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인터넷 검색 업체 야후가 외부로부터 해킹을 당하면서 고객 5억 명의 정보가 도난당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야후가 고객들의 정보를 감시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군요.
네, 야후가 미 정보 당국의 지시로 수억 건의 이메일을 비밀리에 검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최초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난해 4월부터 야후가 미 국가안보국이나 연방수사국 FBI의 요구를 받고 감시활동을 벌였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보도 내용이 사실일 경우 미국 인터넷 업체로서는 최초라고 말했는데요. 이미 저장된 이메일이나 일부 이메일 계정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수신 이메일에 대한 정부의 감시 요청에 응한 건 야후가 처음이라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야후의 감시 활동은 어떻게 공개가 된 겁니까?
네. 로이터통신은 야후에서 일했던 전 직원 3명과 이 사안에 정통한 익명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요. 이들은 미국 정부가 이메일 내용이나 첨부 파일에 담긴 특정 문구나 신호를 찾아내기 위해서 일련의 이메일을 비롯한 숫자와 부호까지 검색하도록 야후를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후는 이에 따라서 특정 제시어나 문구를 이용해서 이용자들이 수신하는 모든 이메일을 검색할 수 있는 이 특정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어떤 내용을 원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야후가 정부의 요구를 수용했다면 내부에서 반발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 야후의 머리싸 메이어 최고 경영자가 이 같은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자 야후의 안보 책임자 등 최소한 2명이 사임했다고 합니다. 야후 측은 화요일 이 같은 보도에 대해서 짤막한 성명을 발표하고 야후는 법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미국의 법을 이행하고 있다고만 밝혔는데요. 수요일에 추가로 발표한 성명에서 로이터통신 기사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에 나오는 것 같은 이 감시 프로그램은 야후 시스템에 없다는 겁니다.
네. 자, 야후는 한때 최고의 인터넷 검색 업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만 최근에는 계속해서 경영 부진을 겪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지난 7월에 미국 최대 통신업체인 버라이즌이 야후의 핵심 사업 부분인 인터넷 사업을 48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죠. 이후 외부 해킹 사태, 이렇게 자체 이메일 감시 의혹까지 나오면서 버라이즌이 인수를 계속 진행할지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버라이즌 측은 아직 이와 관련해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야후와 더불어 미국 내 최대 이메일 서비스 제공업체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정부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Gmail로 유명한 구글은 성명을 통해서 정부로부터 어떤 요청도 받지 않았고 만약 정부의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절대 수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정부의 어떠한 비밀스러운 감시 활동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정부로부터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이 앞서 유명한 IT 기업이죠. 애플의 경우에도 이메일 관련은 아닙니다만 정부의 감시 요청을 거부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 말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에서 테러가 발생한 후에 FBI가 이 범인의 손전화인 아이폰에 잠금 장치를 풀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제공하라고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에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이를 거부하면서 관련 소송들까지 제기됐고요. 이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와 애플은 여전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루노 마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내게 기대도 돼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Count on me 함께 감상해 보시죠. If you ever find yourself stuck in the middle of the sea, I'll sail the world to find you. If you ever find yourself lost in the dark and you can't see, I'll be the light to guide you. Find out what we're made of when we are called to help our friends in need. You can count on me like one, two, three. I'll be there, and I know when I need it, I can count on you. Like 4, 3, 2, and you'll be there, 'cause that's what friends are supposed to do. Oh yeah. Tossing and you're turning and you just can't fall asleep, I'll sing a song beside you. And if you ever forget how much you really mean to me, every day I will remind you. Oh, find out what we're made of when we are called
all to help our friends in need. You can count on me like 1, 2, 3, I'll be there. And I know when I need it, I can count on you like 4, 3, 2, and you'll be there. Cause that's what friends are supposed to do, oh yeah. Are supposed to do, oh yeah.
You can count on me, cause I can count on you. 미국이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앞서 미국의 부통령 후보 TV 토론회가 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부통령 후보 토론회에 대한 관심은 대통령 후보 토론회만큼은 아니지만 부통령 후보들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자세로 부통령직에 도전하는지 유권자들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부통령 제도는 미국의 정치 제도의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미국의 부통령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A Clinton Foundation accepting contributions from foreign governments.
You are Donald Trump's apprentice. Let me talk about this
Senator,
issue.
I think I'm still on my.
화요일 밤에 열린 부통령 후보 TV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팀 케인 후보와 공화당의 마이크 펜스 후보가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토론회의 뜨거운 열기만큼은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 못지 않았는데요. 대통령 후보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이탈한 유권자의 표심을 가져오기도 하는 부통령 후보.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엔 대통령의 조력자가 되어 대통령의 임기 동안 함께하게 됩니다.
부통령의 역할.
미국에서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사임할 경우 또는 탄핵당할 경우 대통령 자리를 승계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순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부통령입니다. 부통령은 국가안보회의의 일원이고 각종 국가조언위원회의 의장을 맡거나 대통령 특사 등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미국 부통령은 또 연방상원의장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통령이 직접 상원회의를 진행하는 일은 드물고 상원 표결에서 찬반 같은 수가 나왔을 때 그 균형을 깰 수 있는 한 표를 행사할 뿐 보통 때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부통령의 주된 임무는 대통령이 어떤 일을 요구하느냐에 달렸다고 지적하는데요. 예를 들어 오바마 대통령은 조 바이든 부통령을 의회와의 예산안 협상에서 중심인물로 삼았었고 전임 부시 대통령 당시 딕 체니 부통령은 국가안보 문제에 크게 관여했습니다. 앞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엘 고어 부통령에게 인터넷 개발을 맡기기도 했지요. 이 현대 부통령은 1960년대 이전의 부통령들에 비해서 훨씬 더 눈에 띄는 역할을 하고 또 행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데요. 과거 부통령의 역할은 매우 미미했습니다.
부통령의 역사.
미국 헌법 제2조 1절은 선거인단이 대통령 후보 중 두 명에게 투표해 이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부통령이 된다고 명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1804년에 비준된 수정헌법 제12조에 의해서 무효가 됐지요. 미국 헌법을 만든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통령 다음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부통령으로 앉히려고 했지만 이후 정당 제도가 발전하면서 그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사람이 부통령을 고르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부통령의 위상이 크게 떨어지게 됐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부통령직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변해왔습니다. 핵무기가 출현하고 유사시에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확실히 명시한 수정헌법이 통과되면서 부통령의 권한이 커지게 된 겁니다.
부통령이 되기 위한 자격.
부통령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이어야 하고 나이는 35살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14년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지요. 이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자격과 같습니다. 또 수정헌법 제22조는 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부통령 역시 두 번까지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통령을 역임한 사람은 대통령직에 도전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1대 부통령 존 애덤스와 2대 부통령 토머스 제퍼슨 역시 이후 대통령이 당선됐었고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역시 부통령을 거쳐서 41대 대통령에 당선됐었지요. 이번 대선에서도 조 바이든 현 부통령이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됐었는데요. 바이든 부통령은 하지만 오랜 고심 끝에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었습니다.
미국의 역대 부통령.
조 바이든 현 부통령을 포함해 총 47명의 부통령이 미국의 부통령직을 수행했는데요. 각 부통령마다 특징이 있었습니다. 건국 초기만 해도 부통령의 존재감과 역할은 미미했지만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당시에 재임한 딕 체니 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권한이 막강했던 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역사에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 경우는 모두 9번 있었는데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비롯해 4번은 대통령이 암살된 경우였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같이 대통령이 재임 중에 병으로 숨진 경우도 4번 있었습니다. 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경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서 제럴드 포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부통령.
전당대회에서 각 당의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를 공식 지명하고 나면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일까지 부통령 후보는 대통령 후보를 도와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같은 당의 대통령 후보가 승리하게 되면 취임식을 하고 공식적인 부통령의 임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I, Joseph R. Biden Jr. do solemnly swear.
I, Joseph R. Biden Jr. do solemnly swear.
지난 2013년 1월 20일 조 바이든 부통령은 부통령 관저에서 취임식을 갖고 부통령으로서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So help me God.
Congratulations.
Thank you.
미국 대통령 관저는 백악관인데요. 부통령도 관저가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미 해군 관측소 안에 부통령 관저가 있는데요. 1893년에 지어진 집으로 백악관처럼 바깥 벽이 모두 흰색입니다. 원래는 미 해군 관측소 소장의 관저로 지어진 집이지만 1974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때부터 이곳을 부통령 관저로 사용하게 됐지요. 1970년대 지미 카터 대통령 당시 월터 몬데일 부통령 때부터 미국 부통령은 모두 이 부통령 관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부통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jump the gun, jump the gun입니다. 오늘 let's talk about what jump the gun means. 그럼 제가 토니와 나눈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죠. Listen carefully.
How did the interview go yesterday with that applicant?
It went well. I hired him on the spot.
Wait, already? Aren't you jumping the gun on the hiring process?
Well, he had the skills and the characteristics I was looking for, and plus, we need someone right away.
네, 본문에서 제가 토니에게 How did the interview go yesterday with that applicant? 어제 면접했던 지원자 어땠어? 라고 묻자 토니가 It went well. I hired him on the spot. 괜찮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뽑았어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제가 Wait, already? 뭐? 벌써? Aren't you jumping the gun on the hiring process? 너 너무 서두른 거 아니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토니는 Well, he had the skills and the characteristics I was looking for. 그게 말이야. 능력이나 성격 모두 내가 원하던 쪽인 사람이라서 그랬어. And plus, we need someone right away. 그리고 무엇보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당장 필요하거든.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How did the interview go yesterday with that applicant?
It went well. I hired him on the spot.
Wait, already? Aren't you jumping the gun on the hiring process?
Well, He had the skills and the characteristics I was looking for, and plus, we need someone right away.
Today's phrase is jump the gun. Jump the gun. If you jump the gun, it means that you do something too soon and act too hastily. 네, jump the gun은 성급하게 행동하다라는 뜻인데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달리기 시합을 할 때 선수들이 긴장해서 출발 신호인 총소리가 나오기 전에 먼저 달려나간 데서 생긴 표현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친구에게
You have to be more careful and not jump the gun.
성급하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신중하게 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Here's another example. Jake raised his voice at me before he even knew the whole situation, but later he apologized for jumping the gun.
제이크는 상황도 잘 모르면서 나한테 목소리를 높였어. 그런데 성급하게 화를 냈다고 생각했는지 나중에 미안하다고 말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jump the gun. 꼭 기억해 두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ow did the interview go yesterday with that applicant?
It went well. I hired him on the spot.
Wait, already? Aren't you jumping the gun on the hiring process?
Well, he had the skills and the characteristics I was looking for, and plus, we need someone right away.
Today's phrase, jump the gun. 성급하게 행동하다. Jump the gun.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Washington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한 국가가 국제규범의 범위를 넘어서면 국제사회는 해당 국가에서 정부, 비정부기구, 개인들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규범을 위반한 주체들의 무역과 투자, 상업활동을 제한하고 개인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함으로써 행태를 바꾸려는 것입니다. 21세기 초기에 코트디부아르도 국제 제재를 받았습니다. 코트디부아르의 유혈 내전을 종식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유엔은 내전을 일으킨 특정 개인들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개별 국가들도 제재에 동참했고 미국도 2006년 코트디부아르 개인들에게 제재를 가했습니다. 2010년 코트디부아르 국민들은 야당 지도자 알라산 와타라를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와타라 대통령을 새로운 지도자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로랑 그바그보 대통령은 물러나길 거부했고 2007년 종식됐던 내전이 다시 재개됐습니다. 유엔은 이 나라에 대해 추가 제재를 가했고 미국과 다른 개별 국가들도 제재를 가했습니다. 올해 9월 14일 코트디부아르의 상황이 개선됐다고 판단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 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은 코트디부아르가 평화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정치적, 행정적, 경제적 제도를 발전시켰으며 지난 2006년 부시 대통령이 이 나라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했을 때보다 상황이 크게 나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안전보장회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코트디부아르는 통치와 경제 제도를 강화하고 전쟁을 야기했던 이견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토지 개혁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을 이뤄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